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 저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깃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과감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이렇게 전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나날이 왜소해져가고 축소되어가는 그 신앙을 이번 새해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기폭제의 역할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실세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이 좋아야,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아야 이 사람과 사람들을 잘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영적인 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세를 딱 알아본 것입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음에 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 되게 핍박을 많이 받는 하층민 중의 천민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베드로나 당시에 그 어부들의 삶은 엄청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왕이 이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진짜 왕을 더욱더 이렇게 보필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이고 그 밑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어부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이런 삶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갑자기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고 전하시면서 그게 심지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소문을 들고 듣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품에서, 그 능력에서, 그 신적 권위에 압도당하여서 이렇게 바로 전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밤새껏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큰 충격과 경외심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이 평생 그 생계의 방편으로 여겼던, 여지해오던 그 배와 그물을 내던지고 부모마저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데에는 단순한 감상이나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그 이상의 무엇이 작용했으리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 나서다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져가고만 있습니다. 점점 명망이 더욱더 높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간에는 누가 높은가 경쟁하다가 예수님께 오히려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훈련과 실패와 인내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마침내 참 제자가 되어서 새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해례로 수많은 정복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의 해례로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도 흔적도 없이 정말 사라진 많은 위인들과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해파하려고 시대에 왔으나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때 더 단단해졌고 더 단련되고 더욱더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 이토록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모든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바로 인생이 바뀌고 뒤쫓은 사도 바울도, 그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난 그 성 어거스틴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달랐지만 그들은 암흑의 세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역사의 새로운 장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었고 위대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도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왜 예수님은 저렇게 다른 모습일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그들의 형제가 되듯이 그렇게 싸울까? 그들은 자신의 이전의 삶과 뒤로 보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무언가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도래했구나, 이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의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떡의 비중을 두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의 앞에 당면한 그 문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뛰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심으로 추구하는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그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 즉시 순종했다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의 위엄의 능력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아 좋은 말씀이다 아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속으로 여기면서 고기잡이를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미련을 두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냥 이름이 없는 갈릴리 어부에게 전해진 말씀으로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온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가볍게 이겨냅니다. 두 번째 시험도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세 번째 시험도 가볍게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역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것을 다 팔아 산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명륜제일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